형이 안 나오는 우리 일반 탐구생활 컨텐츠에서는 아무래도 내가 직장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직장생활 얘기를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직장생활 얘기는 위키피디아지.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국 저자들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직장생활에 대한 조언을 주는 뭐 아담 그랜트라든지 세스 고딘, 사이먼 시넥 같은 이런 미국 직장인들의 히어로 같은 분들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고 또 이제 내 인사이트를 전달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의 인사이트를 내가 간접적으로 전달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사이먼 시넥.
아, 사이먼 센데.
조금 더 친근한 미키 김이 회사에서 경험했던 리더십. 그때 알았으면 내가 처음 팀장이 됐을 때, 처음 과장이 됐을 때, 부장이 됐을 때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지금 생각하는 것들. 이런 형 머릿속에 있는 리더십의 경험에 대한 후회, 조언 이런 것 갖다 좀 샅샅들이 뽑아가지고 우리 구독자들한테 주는 시간을 만들면 어떨까?
오, 좋은데 기획력? 리더십이라는 걸 봤을 때 크게 네 가지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을 해. 첫 번째는 사회정치적인 리더십.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선망과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되는 리더십. 그래서 극단적으로 다수결에 의한 선거에서 이겨서 리더가 되는. 그래서 모두의 사랑은 못 받아도 다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리더십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군사 리더십. 하라면 해. 상명하복.
어떻게 하면은 부하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게 만들까가 가장 큰 리더십 과제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왜라는 거를 묻지 않고 따르게 하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는 이러한 리더십은 군대가 아닌 이상은 이런 리더십을 강요하는 게 존경받는 시대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리더십이 먹히는 시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세 번째 리더십은 카리스마 리더십이야. 이거는 어떤 한 개인을 열정적으로 때로는 맹목적으로 따르는 리더십. 그래서 뭐 연예인들의 팬덤이나 종교 지도자, 무슨 컬트 리더 이런 사람들의 리더십. 그래서 이런 리더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신비주의가 필요해. 왜냐면은 그 개인에게 워낙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들이 있는데 기업의 리더십은 많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 생활이 힘든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 일단 기업이라는 거는 다수결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야.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게 냉정하게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카리스마 물론 중요하지 리더에. 근데 카리스마로 끌고 가는 것도 기업은 아니야. 기업은 이윤 추구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기업의 리더십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딱 기업의 리더십에 맞는 비유가 있어. 카우보이가 소떼나 말떼를 쫙 끌고 가는 그 가을의 전설에서 브래드 피트가 말떼를 쫙 끌고 가는 그 멋있는 모습이 있잖아. 그게 기업의 리더십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카우보이가 소떼를 끌고 갈 때 소 전체를 끌지 않아. 소 전체를 끌 필요 없어. 카우보이는 대장소 몇 마리만 끌고 가면 돼. 그러면 그 대장소를 따라가는 그 군집소들이 우르르 따라가는 거란 말이야. 이게 딱 기업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기업이 리더면 나는 모든 조직원의 존경을 받으면서 끌고 갈 필요 없어. 내 바로 밑에 6, 7명의 리더만 잘 챙기고 내가 이들과 전략적 목표 조율이 딱 되면 돼. 그러면 그 밑에 리더가 또 자기 밑에 6, 7명의 리더를 끌고 가. 그러면 그 밑에 또 몇 명의 리더, 그 밑에 몇 명의 리더. 이게 거대한 피라미드를 이루면서 이 조직 전체를 끌고 가는 게 기업의 리더십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커지면은 관료주의적으로 변한다는 얘기를 뭐 워낙 뭐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기업이 커지면 관료주의적으로 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큰 이유가 난 여기 있다고 봐. 왜냐면 대장소 밑에 대장소 밑에 대장소 밑에 대장소 밑에 대장소가 쭉 그 엄청난 피라미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의사소통이 하나 될 때도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건 밑에서 위로 올라가건 다 하나씩 거쳐가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커뮤니케이션 되면서 변질이 되고 그리고 밑에 사람은 나의 의견이 위까지 전달되는 거가 너무나 막막하고 그리고 위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나와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쪽으로 가는데 나는 그들의 생각을 직접 듣기보다는 전해 듣고 이런 식으로 든단 말이야. 그래서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나는 소떼의 소 한 마리 같다는 현타가 올 때가 많이 있다고. 근데 그런 현타가 오는 거는 실제로 나는 소떼의 소이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타가 그럴 때 현타가 온다면은 나도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현명한 직장 생활을 생각해. 내가 거기서 아무리 야 나는 내 앞에 대장소가 어떤 생각하는지 몰라 이런 거에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내 주위에 수많은 소들에게도 너무 내가 집착할 필요 없어. 나한테 중요한 거는 누구냐면은 그 큰 소떼에서 내 바로 앞에서 나 끌고 가는 소야. 나는 이 소랑만 잘 지내면 돼. 이 소랑 잘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해. 이 소랑 내가 잘 지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막 난 소태처럼 끌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바로 앞에 소가 어, 저 소가 참 잘 따라오네. 저기 내일부터 야, 너 주위에 그 다섯 명 소 있지? 그 소는 네가 끌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승진이구나.
그렇지. 그게 근데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직장생활 하면 그거 한번 해주면은 그냥 아우 막 쏘는 거지. 야 내가 쏠게 오늘은. 내가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 시스템을 잘 이용해서 가는 게 현명한 직장생활인 것 같아.
근데 그 비유법이 참 슬픈 게 그 카우보이들이 소들을 끌고 가잖아요.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었냐? 캔자스의 위치타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 위치타가 뭐였냐면은 이 동부에 있는 고기를 많이 먹는 대도시들로 기찻길이 이어져 있는 서부 종착지였어요. 텍사스가 워낙 넓으니까 거기까지는 촘촘히 기차가 안 들어가니까 이 카우보이가 이 소들을 쫙 끌고 위치타까지 가서 뿔이 이렇게 크니까 미국 소들은 기차 안에 못 들어가니까 뿔을 잘라가지고 거기다 이제 집어넣고 뿔은 스테이크집 텍사스 바베큐집 벽에다 걸어놓고 그 다음에 뉴욕에 가가지고 지금 첼시라고 힙한 거리인 그 미패킹에서 거기서 도살돼가지고 뉴욕 부자들의 밥상에서 스테이크가 된 거 아니야? 참 비유법이 좀 그렇다 형.
그래서 그 지금 수진이 말한 걸 우리 기업으로 대비를 해보면은 기업 리더가 중요한 게 이래서 중요한 거야. 왜냐면은 소떼들은 얼로 가는 방향을 정할 수가 없어. 결국 맨 앞에 애가 정해줘야 돼. 이제 AI 시대에 우리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맨 앞에 리더가 방향을 잘못 잡잖아. 그러면 그게 줄줄줄줄 내려와서 그 소떼 전체가 그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고.
소떼 전체가 위치타로 가는 거지.
그렇지. 위치타로 가는 거지. 근데 그중에 몇 명 소는 자기는 스스로 소가 아닌 독수리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는 하늘을 펴서 날면서 나는 저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소들은 그 소떼 안에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전체 방향을 못 따라가니까.
아니면 그중에 몇 마리 소가 어, 이 소떼가 위치타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초원으로 갑시다 하고 몇 명 데리고 소떼에서 분리되면 그게 창업인 건가?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와이오밍에는 초원에 가서 소답게 삽시다. 그럼 이제 그게 창업하는 거구나.
그런 소들은 이제 독수리가 되어서 또 살겠지. 잘 되면은. 아니면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소떼에서 분리됐는데 사막에서 이제 먹이를 못 찾고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늑대들의 습격을 당해서 그렇지. 먹히거나 뭐 그렇지, 이럴 수도 있는
그렇지,
거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 리스크를 또 지는 성격의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렇지. 이렇게 하면 이제 직장 생활에서 느끼는 여러 딜레마를 이 비유법으로 좀 깔끔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제 특히 비즈니스 역사 책에서 읽는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강한 카리스마와 거의 공격적인 멘트를 가지고 이제 역경을 헤쳐나간 분들로 되게 유명하고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주 회장님한테는 뭐 안 된다 그러면은 해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지구촌을 누비는 거인 이런 책들 읽으면 그 지폐에 있는 거북선 그림 가져가서 조선 소재는 차관을 받아왔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굉장히 공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독단적이고 조금 상대편의 인격보다는 뭔가 일을 우선시하는 그런 리더십을 우리는 추앙하면서 자랐잖아요.
그치. 그리고 그분들 보면은 본인들이 그렇게 일을 하셨거든. 이병철 정주영 회장님 그 하루 일과 보면은 막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본인이 거기서 일하고 있으면은 그 밑에서 그 시대 분위기에 다 그리고 일해야지. 다 새벽에 나와서 다 밤늦게 가고 워라벨 같은 거는 감히 말조차 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지 그때는. 우리도 뭐 그 시절을 우리가 그때 일을 해본 건 아니지만은.
근데 사실 우리 그 20대 구독자분들은 우리가 그때 일했다 그래도 믿을걸요? 구분이 잘 안 될 거야. 80년대인지 60년대인지 다 저분들은 다 그 시대 분들이지 그냥.
내가 6.25 때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책들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리비아의 송수관 공사를 하든지 사우디아라비아 도로 공사를 할 때 거기는 사막이어서 도저히 뭐 아스팔트가 안 마릅니다. 그러니까 그럼 밤에 횃불을 들고 진행하게 그래서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고 자랐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리더십 모델로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 젊은 세대들은 그거를 나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리더십의 부재라고 해석을 할 것 같거든요. 그치. 이 변화는 왜 일어난 걸까요?
그거를 결국 개발도상국 모델이냐 선진국 모델이냐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개발도상국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업의 성공은 곧 국가의 성공이고 국가의 성공은 곧 개인의 성공. 그러니까 국가, 기업, 개인의 성공이 동일시되는 사회인 면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 수출은 곧 애국이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세계로 막 이런 슬로건들이 많이 있었잖아.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예비군 훈련을 갔다가 무슨 자를 받아오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참 그 자에다가 애국적인 슬로건을 새겨서 나눠주는 게 되게 유행을 할 텐데 지금 아낀 소비 일원, 내일 수출 투자된다. 뭐 이런 정확하게 그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너무 라임이 안 맞아. 근데 어쨌든 그런 거였어. 지금 내가 돈을 안 쓰고 1원이라도 아껴서 저축을 하면은 국가에서 그걸 가지고 수출 기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외화벌이를 하니까 돈을 쓰지 말고 아끼라는 그런 모토가 들어있는 자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퍼져있던 시대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개인의 워라벨이 중요해. 뭐 개인의 심지어는 연봉이 중요해. 내가 열심히 뼈를 갈아서 일해서 내가 수출이 역군이 되면은 우리나라도 잘 살고 그러면 나의 아이들이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2000년대 초만 해도 그때는 그 시대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수출의 역군. 내가 수출을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삼성전자 휴대폰이 5등이었단 말이야. 지금은 삼성전자 휴대폰이 전 세계 1등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때 전 세계 5등 했다고 좋아했다고. 당시 1등이 노키아 모토롤라였거든. 그때 우린 노키아 모토롤라는 눈부셔서 쳐다보지 못하는 존재였어.
어디 갔지? 노키아 모토롤라 어디로 갔지?
그러니까 그거를 막 수출 금자탑 막 이렇게 그 세레모니도 하고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를 따라라 리더십이 통하기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필요했던 거고 수인에 말한 이병철 회장님, 정종 회장님이 그 리더십의 대표주자셨잖아. 그래서 그때 삼성을 이끌었던 이건희 회장님의 그 유명한 말 있잖아. 마누라 빼고 다 바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것들 다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때 뭐 그런 것도 있어. 내가 휴대폰 팀에 있었잖아. 휴대폰이 뭔가 이렇게 그 불량이 난 경우가 한번 있었었어. 그래서 공장에서 불량난 휴대폰을 다 모아서 화형식을 했어. 불태웠어. 불태웠어 그거를.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허리띠 졸라 매고 마누라 빼고 다 바꾸면서 집에 가지 말고 일하자. 우리 채널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삼성전자 그때 당시에 광고할 때 그 슬로건 같은 게 또 하나의 가족 삼성전자 그랬거든. 근데 우리 내부에서는 직원들이 또 하나의 가족 집에 안 가. 그래서 왜 농담으로 하는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게 진짜 그 시대에 살았었거든 그때는. 근데 선진국이 되면서는 이 다이내믹이 완전 바뀌거든. 이제는 국가의 성장, 기업의 성장, 나의 성장은 전혀 동일시되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에게 중요한 거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내가 어떤 대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연봉 얼마 받고 내 라이프스타일이 어떻고 내 돈 어떻게 투자하고 이런 데 더 관심이 많잖아.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리더십에는 이제는 아무도 감흥을 못 받는 거야. 이제는 나를 따르게 하려면 거기에 맞는 보상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이만큼을 하면은 나에게 이만큼 보상을 주세요. 아니면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네가 이만한 능력을 보여서 이걸 하면은 우리가 이만한 보상을 너에게 줄게. 그게 끝장판이 실리콘밸리라고 생각을 해. 뭐 워낙 인재들 필요할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돈을 주고 데려와서 이거를 시키고 또 그러다가 회사에서 그 롤이 필요 없으면 그냥 그 다음날 레이오프 시키고 이러한 보상 시스템에 철저히 의거한 그 말은 개인 단위로 움직이는 사회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옛날에 막 그 리더십이 안 먹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 나는 문화가 바뀔 때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데 환경과 변수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난 인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그 형이 얘기한 게 너무 실질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개발도상국에 살아요. 근데 내가 돈을 더 벌었어. 그래서 집이 10평 넓어졌는데 앞에 아직 꾸정물 흐르고 아직도 진흙길이면은 사실 내가 돈을 더 벌어가지고 내 집이 10평 넓어지는 것보다 앞에 포장도로 깔리고 하수구 놓이는 게 내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훨씬 많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나라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라고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 인프라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처음 뚫렸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산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을까. 얼마나 많은 충청도에 살던 사람들이 천안에서 그러니까 천안 삼거리라는 노래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거기를 거쳐가지고 서울이라는 데를 쉽게 오게 됐을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의 국가 인프라가 완성이 됐을 때 개인이 느끼는 삶의 질이 굉장히 높은 게 개발도상국 스테이지인 것 같고 이제 선진국이 되고 나면은 대부분의 국가가 하는 일은 이미 만들어진 인프라를 유지보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되게 중요하지만 유지보수가 안 되면은 티가 나지만 유지보수가 되고 있다는 건 못 느끼거든.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잘 사는 게 내가 잘 사는 거하고 체감을 하는 게 훨씬 더 줄어드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맞네.
그리고 나는 또 하나 뭐가 있는 거 같냐면은 나는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리더십의 형태, 조직의 형태가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절망스러운 상태인지 아니면 딴 데 갈 데가 많은 사람들인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인류학적 용어 중에 하이드롤릭 소사이어티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거대한 왕정과 형이 아까 말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내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왕들이 어디서 가장 먼저 나타났냐라고 그러면 강 하나에 의존해가지고 먹고 사는 지역에서 즉 나일강 같은 데서 가장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이집트를 보면 이집트는 사막 가운데로 나일강이 흘러요. 그래서 나일강 양쪽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이 있어.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면 죽어 사막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나일강이 범람하는 걸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나일강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다라는 정체성을 만들기가 되게 쉽고 그리고 나일강을 관리하는 어떤 큰 관료 조직을 만들면은 그 관료 조직 하나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전체 이 나일강 유역, 즉 이집트라는 나라의 절대 군주가 되기가 굉장히 쉬운 상황이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유명해지는 사람도 왕이고 권력은 왕과 그 옆에 관료들한테 집중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높은 가치는 나일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같이 강을 관리하도록 만드는 것. 즉 화합과 자기 위치를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안정성을 중요하게 된대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예전에 그 개발도상국 때에 일하던 사람들의 마음도 비슷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그때는 그 평생 직장 시대였잖아. 그 말은 내가 여기서 나가거나 나가야 되면은 나는 사막으로 몰리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대 때는 충성하는 리더십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예전에 일부 그 개발 총수들은 살짝 잘못돼서 너무 그 제왕적인 리더가 되기도 했잖아. 그 영향도 이 배경에 있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일강 역할을 했던 게 우리나라는 달러였던 거죠 그때.
그렇지.
수출을 해가지고 달러가 들어오면 그 나일강이 있고 그 나일강 옆에 있는 대기업 직원들 등등은 조금 삶이 괜찮은데 그치. 그 밖은 나라가 끔찍하게 가난했던 상황이니까 그치. 요 논리가 그때는 이제 통했던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절대군주가 생기지 않고 여러 정치적 형태를 가진 수많은 나라들이 생겼느냐라고 하면은 거기는 일단 섬이 많고 바다가 인접해 있으니까 음식을 그냥 바다 가가지고 그물 던지면 음식을 구할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한 인프라 또는 한 물줄기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개척할 수 있는 물줄기가 여러 개 있었다는 거예요. 왜 유럽이 봉건주의를 갔냐도 비슷하게 설명을 해요. 유럽을 엎어놓은 바가지형 지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알프스 산맥에서 강이 남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뻗으니까 이 강에서 쫓겨나면은 옆강 가가지고 농사 지으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끝판왕이 뭐냐면은 르네상스 이탈리아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인재가 군주보다 더 강력해진대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왜 유명한 아티스트들 미켈란젤로나 다빈치 같은 사람들이 생겼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계속 자기를 인정해주고 몸값을 더 주는 사람한테 옮겨가서 미켈란젤로도 뭐 피렌체에 있다가 교황청에서 돈 더 준다 그러면 교황청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았잖아요.
요즘 탑 AI 엔지니어들이네.
그런 것 같은 거죠. 아니면은 형때 실리콘밸리 다니던 그치, 사람들 같은 그치, 거고 그치.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스타 셰프라고 불리는 형 요리 좋아하니까 사람이 이제 프랑스 역사책 보면 카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카렘이라는 사람이 나폴레옹의 셰프였어요 원래.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러시아 황정에서도 일을 했었고 독일 왕궁에서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고용한 왕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카렘이 유명해지는 거지. 그에 비해서 중국 황실에서 일하던 셰프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셰프였겠지만 뭐 마지막 황제 같은 데 봤을 때 그 중국 마지막 황제가 먹던 그 만찬을 생각하면 엄청난 능력을 가졌겠지만 이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황제만 유명하지 셰프는 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이나믹이 형 얘기대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되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흔히 MZ라고 불리는 세대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일을 안 하겠다는 선택을 해도 굶어 죽진 않는다고.
그렇지.
오랫동안 이집트의 왕처럼 여기서 나가면은 죽는 사람들을 통솔해왔던 리더십이 고착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르네상스 이탈리아처럼 나 대접 안 해주려면 옆 왕한테 갈래요가 되면은 이 리더십 모델이 확실히 르네상스 이탈리아하고 고대 이집트는 완전 반대이기 때문에 이거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할 것 같아요.
그치. 요즘 직장인들 중에서 나는 이 기업에 너무 충성해서 나는 이 기업에 나는 무슨 일 있어도 끝까지 다닐 거야 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당연히 옆 회사에서 야, 너 능력 있으니까 돈 말해줄게. 일로 옮겨. 그러면 옮기니까 이직도 많이 하고. 아니면 승현처럼 아예 조직 생활을 선택 안 하고 나 혼자의 힘으로 먹고 살겠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법칙이 선진국에서도 살짝 예외적인 경우가 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 그게 뭐냐면은 어떤 매우 혁신적인 새로운 산업이 막 태동을 해서 이거를 끌고 가야 돼. 그럴 때는 비전이 있는 리더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비저너리라고 부르잖아. 그 비전의 대표적인 예 스티브 잡스. 스마트폰이라는 엄청난 시작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때는 그 리더가 강력한 비전을 가지고 조직 전체를 끌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럴 때는 나 옛날에 애플 다니던 친구도 그랬다고. 다른 데서 연봉 더 준다고 오라 그래도 그 스티브 잡스와 아이폰의 비전을 내가 너무나 믿기 때문에 안 나가고 여기 있는 거야. 나는 이거와 함께 하고 싶으니까. 물론 그 배후에는 그 회사 주식을 받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내가 이 비전을 따라가면 이게 이만큼 클 거라는 것도 당연히 있지. 금전적인 것도. 근데 그 비전을 따라가는 거는 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때, 지금 엔비디아 젠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올해 그 내가 노벨 경제학상 이야기가 쉽진 않지만은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파괴적 창조, 기업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파급력이 있나를 연구한 분들이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 이것도 이거 일맥상통하거든.
그러니까 몇몇 우리나라 관리자들이 야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젠슨 황 같은 사람들은 주말도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워라벨도 없고 그런다는데 우리 회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지금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테슬라만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비저너리라 한 일이라고 인정할 만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젠슨 황처럼 해도 되는데 아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뭐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는 일인데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싸게 하면 해서 먹고 사는 회사인데 그거를 마치 비저너리처럼 그 CEO가 비저너리처럼 끌고 나가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일부 리더들이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본인은 스티브 잡스가 아닌데 그렇게 일하라고 강요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야, 왜 우리는 애플 같은 엔비디아 같은 제품을 못 만드는 거야? 그럼 밑에 사람들은 솔직히 사장님이 스티브 잡스가 아니잖아요. 그 비전은 아까 말한 소대에서 위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거 근데... 내가 보니까 그 형 좀 노리는 것 같아. 가끔씩 형이 무슨 말 하면은 직장인분들이 막 되게 속 시원한 댓글을 형 그게 좀 네가 좀 노리는 것 같아.
이번에도 댓글 사이다 달아주셔야 돼요.
맞는 말이지. 왜 우리는 테슬라가 못 되냐?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없어서 못 되는 게 맞겠죠.
아니면은 테슬라에 들어가는 사람만큼의 보상을 안 해주는 이유일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한 주식 보상이 진짜 나는 너무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개발도상 모델은 야 그래서 기업이 성공하면 너도 성공하고 나라도 성공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네가 와서 열심히 일해서 기업만큼이면은 그러면 주주들만 부자 되는 거라고. 근데 그 직원들에게 주식을 주면은 이 직원들도 주인이 된다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키운 만큼 나의 개인 자산도 늘어나. 이게 현대 사회에는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
전통적으로 이제 어떤 리더가 뭐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라든지 중국의 황제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던 사람들을 다스리던 리더가 갑자기 선택의 여지가 생기면 새로운 인센티브 모델을 구축하는 게 문화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들을 못 나가게 철책을 치는 경우가 더 많대요. 그래서 제임스 칼런이라고 하는 예일대학의 유명한 그 인류학자가 어떤 말을 해서 이제 벌집을 쑤셨냐면 사람들의 논란을 일으켰냐면 내가 볼 때 만리장성은 외부인들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방에 뭐 명나라가 이렇게 중국을 천하 통일해서 다스리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이제 농민들은 아 내가 죽으나 사나 명황제 밑에서 농사만 짓다 죽어야 되라고 하다가 이제 청나라라는 강력한 라이벌 관계가 생기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나 조기 가가지고 취직해볼까? 이러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못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만리장성은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젝트였다. 왜냐면 사람들이 만리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만리장성을 만들었지만 원나라도 못 막았고 청나라도 못 막았고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원래 중국을 다스리고 있는 중원을 다스리고 있는 데 인재가 밖으로 못 나가게 해서 그런 제왕적 리더십을 계속되게 하는 것이 사실 이 목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많은 되게 오래된 조직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간다고 상상도 못했던 오래된 조직들에서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해주고 나가면 세상이 바뀌었구나라고 인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충성심 없는
맞아.
아니면은 야 저 배신자 뭐 이렇게 보는 눈들도 조금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게 한국도 이제 많이 변했지만은 아직도 워낙 조직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누가 나가면은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나가는데 그거를 좀 깎아내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마치 뭐 돈만 보고 나간다던가 아니면 뭐 지금 힘들어서 나간다던가. 근데 개인이 당연히 더 좋은 기회가 있고 더 좋은 환경이 있으면 나가는 거는 당연한 거지. 그거를 조직에서 너는 우리 조직에 충성해야 돼라는 명목으로 있으라 그러는 거는 말도 안 되지. 그거를 잊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돈 주면 돼. 그 내가 실리콘밸리 일할 때 승현이 말한 그 만리장성을 이제 본 경험이 뭐냐면은 스타트업들이 인수를 많이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 창업자는 큰 돈을 벌어. 이제 구글 같은 회사 사주면은.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살 때 그냥 안 산다고 조건을 걸는 경우가 많아. 너 회사 내가 살 테니까 너는 그 대신 앞으로 뭐 2년 동안은 무조건 이 조직에서 일해야 돼. 2년을 네가 일해야지 우리가 약속한 돈이 다 네 거야. 이거를 건단 말이야. 왜냐면 그 회사를 산다는 거는 그 회사의 탤런트를 사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런 파운더들이랑 내가 몇 번 일을 해봤거든. 진짜 힘들어해. 갇혀 있는 거야 거기. 왜냐면 특히 이제 회사를 창업해서 자기 회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큰 조직에 들어오면 답답해서 못 견디거든. 그 자기는 독수리가 되어서 날던 사람이 갑자기 소떼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돈 때문에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거의 막 나한테 미키 나 저기 417일 남았어. 이런 거야. 그 2년에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2년 딱 되면 나가더라고.
저는 인스타그램 파운더에 대해서 좀 재밌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원래 피렌체에서 폴라로이드 사진 찍는 게 취미여서 그 폴라로이드 사진의 사각형을 따가지고 인스타그램의 오리지널을 정사각형으로 만들었다 할 정도로 감성파잖아요. 원래 보스가 없이 일하다가 저커버그가 인스타그램을 산 다음에 자기 보스를 모시고 스키 트립을 가는데 저커버그는 완전 널드잖아요. 그래서 스키 리조트 전체 지도를 펴놓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몇 킬로로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한 번 꺾고 이걸 갖다 다 계획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게 멘붕이 왔다라는 내용이 그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형 얘기대로 한 대로 이렇게 소떼에서 벗어나가지고 독수리가 됐던 사람이 다른 소떼에 들어가가지고 일곱 소 중에 한 마리가 된 거 아니야 앞에 가는.
그치 그치.
얼마나 답답할까 진짜.
그 둘이서 싸운 얘기가 많이 알려졌지. 그래서 그게 나는 그 인스타그램 파운더가 복수를 최근에 제대로 한 것 같아. 왜냐면 이제 페이스북이 반독점으로 막 재판을 많이 받았잖아. 그때 증인으로 이분이 나오셨어 한 번.
아, 진짜 사이 안 좋구나.
그때 이제 막 자기가 회사를 판 다음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법정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들었어.
와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더십 얘기할 때 저는 이제 이론적으로 뭐 아담 그랜트나 이런 분들이 인터뷰하다 보면 두 가지 다른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스티브 잡스처럼 내 머릿속에 그림이 있어. 너네 다 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치. 모두 다 하도록 이런 리더가 있고 어떤 다른 리더들은 자발적으로 사람들을 풀어놓고 자 이제 좋은 아이디어 봤습니다 이래가지고 너 아이디어 좋은데 야 이거는 내가 예산이라든지 인원을 대줄 테니까 너가 맡아. 그래서 이런 자율적인 리더가 있고 이게 이상적으로 볼 때는 이제 자율적 리더들이 뭐 리더십 책이라든지 형 MBA 과정이라든지 여러 아담 그랜트 같은 조직 심리학자들은 이 모델이 맞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우리가 이제 뭐 파이낸셜 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추앙하는 일론 머스크, 그치. 젠슨 황 이런 사람들은 또 대체로 되게 독단적인 리더들이고 자율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리더들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 두 가지 모델이 동시에 직장생활을 오래 해본 입장에서 왜 이 두 가지 모델이 동시에 추앙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둘 다 확실한 장단점이 있다고 봐. 일단은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많은 리더들은 승현이 말한 그 첫 번째 내 비전을 가지고 나를 강력하게 따라라고 하는 리더가 우리가 이름이 아는 리더들인데 또 반면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아는 거인 것도 있거든. 자율적으로 권장을 하는 리더는 보통 우리가 이름을 몰라. 왜냐면 그만큼 존재감이 없거든 이 리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 황제는 우리가 황제의 이름을 알지만 그치. 카렘은 우리가 요리사의 이름을 알지 그를 그치. 고용했던 왕의 이름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게 안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 내가 이거를 정말 극단적으로 이제 경험했던 게 하나 있는데 2010년대 초반 내가 한창 실리콘밸리 구글에서 일할 때 이때가 구글이 그 자율성의 완전 끝장판이었어. 이때가 너희 알아서 해. 알아서 해서 결과만 내. 그래서 그때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 아 여기는 회사가 아니라 대학원 같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 대학원 분위기.
그때 우리나라에서 막 취재 가서 실리콘밸리는 어떻게 일하나. 그때 형이 떴잖아 사실은. 그치. 실리콘밸리는 어떻게 일하나 이제 그 취재 가가지고 막
잔디밭에 누워 있고 애들 막 그거.
뭐 자기 업무 시간의 20%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를 하라고 장려한다든지 뭐 이런 거 나오던 시기잖아요 그때가.
맞아.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유명한 AI 학자들은 다 구글에 있었어. 지금 뭐 노벨상 받은 제프리 힌튼 교수, 일리아 슈츠케버 뭐 이런 우리가 요즘 AI 하면은 그 유명한 이름들이 진짜 그때 다 구글에 있었어. 그래서 이분들이 또 자유롭게 연구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내겠어. 그렇게 자유롭게 풀어놓으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왜 너 구글에 왔어? 대학에 안 있고. 구글에서는 나 주식도 주는데 자유롭게 연구하게 해주니까 왔다라는 얘기가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기념비적인 성과를 하나 내. 그게 트랜스포머라는 오늘날에 우리가 쓰는 AI는 그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온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한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구글 개발자들 정확하게 8명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아주 AI 역사의 기념비적인 논문을 발표를 해. 그 논문에서 이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을 소개했단 말이야. 근데 아쉽게도 이제 그럴 때 구글이 소대가 너무 커지면서 관료주의적으로 변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야 당장 돈 버는 검색 광고 이런 게 중요하지. 이거 트랜스포 뭐야? 그래서 이거를 좀 방치했어. 그래서 이 8분은 다 그 후에 구글을 떠났어. 근데 그때 그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을 어떤 한 스타트업에서 보고 이거다. 그래서 그걸로 AI를 개발해. 그래서 그 AI 이름을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GPT. 그게 챗GPT가 그래서 나온
그러니까
거야.
구글에서 그거 다 쏟아 부은 건데 그 소떼들이 이제 우리 안 끌고 간대 그러니까
그 소떼들은 나갔고
나가서
옆에 있던 작은 독수리 떼가 야 저거 뭐야 우리 저걸로 뭐 해보자 그 중에 일부는 오프닝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다른 독수리들이 하늘을 날다가 소떼가 버리고 간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버리고 갔다는 과장이지만 왜냐면은 그 논문을 공개를 했거든. 근데 그 공개 결정은 구글에서 한 거라고. 근데 물론 돌아보면 쉽지. 그때는 몰랐겠지. 근데 이런 AI 시대가 올 줄 알았다면 그 기술은 내가 내 걸로 만들어놨어야지. 공개 안 하고. 근데 어쨌거나 그걸 공개된 그 논문을 가지고 그 트랜스포머 기술을 만든 그 GPT의 T는 트랜스포머거든. 그래서 그걸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놓고 자율적으로 너 한번 해봐. 그럴 때 진짜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나오거든. 반면에 오픈 AI든 요즘 AI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 보면은 다 비저너리가 끌고 가는 기업들이야.
뭐 샘 알트만이라든지.
샘 알트만, 젠슨왕, 뭐 마크 저커버그, 뭐 그 막 몇백억씩 주고 사람을 데려오는 거는 리더가 밀지 않으면은 그렇게 못 데려온다고.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그거를 파운더 모드라고 불러. 창업자가 직접 뛰는 거야. 내가 창업자로서 직접 뛰어야지 AI 시대 같은 게 왔을 때 기업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야. 창업자 뒤에 빠져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만큼 이게 둘 다 장단점이 있어서 뭐가 맞다고 하기는 어려워 이거는.
또 하나 좀 이건 이제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프랑스에서 리더십 얘기할 때 흔히 대조된 인물이 이 나폴레옹적 리더십과 탈레랑 리더십 이 두 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탈레랑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는 촉매다.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어떤 필터일 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큰 방켓을 열어가지고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을 같이 앉혀놓고 같이 와인을 주고 밥을 먹이면은 뭔가 일어나겠네. 이런 거를 계속 연결해서 나폴레옹이 유럽 역사 무대에서 사라진 다음에 비엔나 평화기 19세기가 유럽이 그렇게까지 부유하고 평화로운 시기에 대한 그걸 이끌었던 그 비엔나 평화협정을 이끌었던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누구한테도 싫은 말 하지 않고 모든 사람한테 명령은 하지 않고 힌트만 주고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되게 그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전에 그 인생을 바꾼 명언에서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외교라는 것은 상대편의 얼굴을 붉히지 않게 하는 기술이다. 내가 뭔가 내가 강대국이라도 굳이 약속한테 뭐를 요구할 때 얼굴 붉힐 필요는 없이 굉장히 예의 바르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리더십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고 그에 비해서 뭐 나폴레옹은 뭐 다 알다시피.
그렇지. 뭐 이쪽 다른 쪽 모델의 끝장판이시지.
예. 한 겨울에 러시아 진군하라 그러면 가는 거고 막 이 얼어 죽으면은 말고기 베어 먹으면서 이제 행군하는. 그래서 이 두 개의 모델을 이렇게 대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어쨌든 정치가지 둘 다 기업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모델을 정리를 하면은 지시를 내릴 때 해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나폴레옹 모델과 탈레랑처럼 자. 우리 와인 한잔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실 뭐 둘 다 굉장히 독단적인 인물이긴 해요. 탈레랑도 엄청난 권력자였고 엄청 뭐 뒤로 엄청난 그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지만 어쨌든 그 말투와 매너가 굉장히 세련된 말투와 매너를 가지고 회유와 권유처럼 포장된 지시를 내리는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한쪽으로는 명령을 명령으로서 내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지금 2025년에 뛰어난 인재를 내가 부리고 있다면 어떤 게 더 잘 먹힐 것 같고 나라면 어떻게 하겠다?
그냥 듣기 좋은 얘기로는 권유하고 이렇게 좋게 하는 게 인재를 뭐 잘 끌고 가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현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 기업이라는 곳은 메인 사업이 있고 막 사이드에서 키우는 사업들이 있다고. 메인 사업은 이제 우리의 주 사업이야. 이걸로 먹고 살아야 돼.
흔히 미국인들이 브레드 앤 버터라고 부르는 그렇지, 그렇지. 빵과 버터라고 부르는
뭐 캐시카우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거는 명확하게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거는 조직이 아까 그 소떼가 한 방향으로 얘는 안 가면 큰일 나. 그리고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는 가정이라면은 소떼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 이럴 때는 조직에서 아웃라이어들이 자꾸 나오면은 오히려 힘들어져. 그럴 때는 위에서 우리는 절로 가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디렉션 주고, 그래서 그걸 뭐 KPI라고 부르던 OKR이라고 부르던 그 목표 설정이 너무나 중요하잖아. 그래서 끌고 가는려면은 어느 정도는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 모델을 메인으로 가면서, 근데 또 이게 꼭 조직 다닌다고 그것만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서도 아까 말한 20%처럼 뭔가 어느 정도의 시간은 또 완전 새로운 거를 한번 해보게 하면은 여기서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만족도도 높아지고 일하는 것도 재밌어지거든. 근데 그런 사업은 이거는 당장 망해도 될 수도 있는 사업들이잖아. 물론 망하면 되는 사업은 없겠지만은 그런 거는 너희들 좀 해봐 라고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하게 맡기는데 단 거기에서의 결과물은 책임을 지게 해야지. 그래서 이게 잘 됐을 때는 뭐 그만큼 뭐 주식 보상을 준다던가, 근데 이게 안 됐을 때는 고가에 반영이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상벌 시스템은 확실하게 뭐 당근과 채찍이라고 부르던 그건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가는 조직 문화가 가장 건강한 조직 문화라고 생각을 해.
나는 이게 어떤 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제 내가 뭐 교육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교육은 너 공부해, 너 수학 풀어, 이거라면 이제 미국은 너네 뭐 하고 싶니? 책 가져가면은 Oh, that's a really interesting book! 약간 이런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리더가 누구까지 끌고 갈 생각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퇴학을 되게 쉽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를 안 하는 애 있으면은 너 나가. 그러니까 어쨌든 자발적으로 공부할 의지가 있는 애들을 위주로 데려가다 보니까 걔네들한테는 너 뭐 읽고 싶은 책 가져와 봐. 그러면 가져오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어쨌든 목표 자체가 우리나라의 이 정도 이하로 무식한 사람은 존재하면 안 된다잖아.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애들도 어느 정도는 끌고 가려고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강압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왜 초기 구글이라든지 이런 얘기 들으면은 내가 가만히 고민해보니까 왜 이게 거기선 됐는데 왜 우리나라 조직에서 안 되냐. 그럼 뭐 아까 형이 말한 개발도상국 선진국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냐 이런 차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글은 다 MIT 스탠포드 출신 애들이야.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계속 머리를 굴리고 계속 뭔가를 안 하면 안달나는 성질을 가진 애들이니까 애초에 그런 학교에 들어갔을 거고 그런 학교에서도 자기가 뭔가 끊임없이 탐구하고 뭔가 연구하는 게 있었으니까 구글이라는 데 합격을 했을 거라고 오리지널리. 그런 애들만 끌고 가면은 형 얘기대로 20% 시간 네 맘대로 쓰세요 해도 되는데, 왜냐면 그 시간 가지고 뭐 하니까.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냥 대다수의 랜덤으로 예를 들어서 공채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시험 점수를 기반으로 그냥 여러 평균 분포에 있는 인재들을 뽑아놓고 그 사람들을 우리 회사에 알맞는 인재로 키우려 그러면 그러면 어느 정도 강제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나는 기본적으로 둘 중에 뭘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다수를 끌고 가는 자질이 없다고 생각해. 이 아기를 키울 때도 이제 애가 자야 되잖아. 근데 제가 일어선다고 그러잖아. 그럼 이제 눕혀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억지로 남한테 뭐를 하라고 하는 이게 너무 불편해. 심지어 내 애긴데도. 그래서 일어서 있으면은 서라. 울면 울어라. 그럼 이제 옆에서 아니 애가 울고 있는데 빨리 그치게 이렇게 흔들든지. 아니 지가 우는데. 그러니까 지가 운대잖아. 어떻게 내가 지가 운다. 약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애기한테도 그 정도일 정도니까 내가 어떤 공부 안 하겠다는 사람을 보고 야 공부를 해라 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난 일타 강사 같은 거 절대로 못할 것 같고 아니면은 일을 하기 싫다는 사람한테 일을 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능력은 나는 거기에 지러운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우리 그 탐구생활 팀처럼 진짜 뭔가 열정을 가지고 이제 막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을 때 뭐 그 안에서 이제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나는 소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자율적으로 끌고 가는 게 다수 의지가 없는 사람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보다 내 적성에는 좀 더 맞을 것 같아.
근데 또 그게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규모의 차이가 진짜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에 그 20% 너 하고 싶은 거 하세요는 없어진 지 오래됐거든 구글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조직이 내 생각에 몇천 명 다닐 때까지는 가능해. 내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만 명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하니까 그때는 이제 충분히 수연 말한 대로 똑똑한 사람 잘 뽑아놓고 상벌제도만 잘 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어. 내가 구글 초기에 일할 때는 산은 정해줘. 저 산이야 우리 가야 될 때. 그거는 정해줘. 근데 자 그러면 꼭대기에서 보자 그런 느낌이었어.
사이먼 시넥이 말했던 느낌.
그러면 그 산까지 어떻게 가는지는 알아서 오세요. 힘들면 물어봐 나한테. 그게 돌아보면은 구글 초기 때 내가 일했을 때는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웠어 일하러 가는 게.
근데 그게 거꾸로는 미국의 인사체제 자체가 산 꼭대기에서 만나세요 근데 누가 산까지 안 왔어 그러면 나가세요 빠이빠이 그치. 할 수가 있으니까 그치. 그런 거.
그럼 맞아.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니까 맞아. 수직적으로 되는 면도 있을
그것도
거고.
그것도 완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오면은 너 떡 하나 더 먹고 못 오면은 얘 못 왔네? 자 우리 다 한 산 갑니다. 이건 거야. 그런데 그래서 나는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거가 서구식 기업 문화고 나는 그 전에 삼성에서 일했잖아. 삼성은 산까지 가는 정확한 길을 매뉴얼로 써놨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갈 때 너가 이 가는 길에 다음 단계로 갈 때 어디에 보고서를 쓰는데 그 폰트는 뭘 쓰고 그 이것까지 정해준단 말이야. 그 문화에 익숙했다 가니까 아 이거는 서구식 기업 문화고 삼성에 내가 경험한 거는 동양식 기업 문화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때는.
또 그 당시에는 매니지먼트 구루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책을 많이 썼죠.
많이 또. 썼지. 어, 내가 쓴 꿈은 설계하는 힘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
아, 우리도 시대는 어쩔 수가 없어. 우리도 시대의 산물이라.
그게 13년 전에 내가 쓴 책이니까.
내가 쓴 공부 기술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나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때 다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고 느낀 게 이제 구글도 막 10만 명 가까운 조직으로 커질 때 나는 함께 했잖아, 그거를. 어쩔 수가 없어. 조직이 그렇게 커지면은 그 리더들도 좋다는 거 다 알아. 그렇게 대학원처럼 하고 얼마나 좋아 분위기. 직원들 불만도 없고. 근데 그렇게 매니지가 안 돼. 왜냐하면 너무 이제 아웃라이어들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점점점 저 산까지 가는데 요 다음 고지까지는 어떻게 오시고요. 요 길을 따라. 야, 너 왜 그 길로 와? 이 길로 오라니까. 이렇게 변하더라고.
맞아. 그게 뭐에 비유하면 좋은 거 같냐면 친구 다섯 명이랑 같이 여행을 가면 야 이제 면세 좀 쇼핑하고 게이트에서 봐. 그치, 그럼 되는데 그치. 단체 관광객들은 꼭 그거 나오잖아요. 그치. 어디 투어 직원이 쫓아다녀서 누구 손님 누구 고객님 안 계세요? 꼭 한두 명이 생기거든.
맞아.
그러니까 이제 단체 투어를 가면 앞에 가가지고 자 깃발 따라오시고요. 자 면세 쇼핑은 정확하게 8시 반까지만 하시고 45분까지 게이트로 안 오시면은 우리 비행기 뜹니다. 예, 큰일 나요. 이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그냥 형 얘기대로 인원이 늘어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나는 전에 형이랑 얘기 나눴던 건 재밌는 게 일본 기업 문화가 저렇게까지 고착된 이유에 대해서 내가 몇 번 인용한 적이 있는 그 리차드 캐츠라는 그 경제학자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일본 기업 문화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뇨라든지 기요세라 이런 데가 처음에 소규모 회사였을 때 기업 문화를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NEC 이런 회사들 어떤 면에서는 미국 기업보다 더 능동적이고 더 플렉시블했기 때문에 반도체라는 미국이 국적 사업으로 밀어붙이는 사업으로 일본이 미국을 앞지르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때. 그죠? 님블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나라의 기업 문화를 보려고 그러면 그 기업의 종류를 세 가지 동물, 형 소 비유했는데 세 가지 동물에 비유를 해요. 쥐가 있고 가젤이 있고 코끼리가 있대요. 쥐는 이제 뭐냐면은 나 같은 사람들이야. 자기 혼자 가업으로 아니면은 세네 명의 팀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니치에 쥐 구멍을 파는 것처럼 어떤 니치에 쏙 들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쥐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젤은 형이 말한 2006, 2008년에 구글 같은 기업들. 지금 몸이 가벼워서 방방방방 뛰는 기업들.
그치.
그리고 따로 조율을 안 해도 가젤이 뛰는 것처럼 모든 근육이 동물이 조그마하니까 하나처럼 움직이는 기업이 있는데 이 가젤이 이제 오래되면 코끼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한 걸음 옮기려고 해도 몸집이 커가지고 쿵.
지금 빅테크들이지 코끼리들.
응. 그래서 이 사람은 뭔 얘기를 하냐면은 일본식 기업 문화가 어쩌고 미국식 기업 문화가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나라에 생쥐가 몇 마리, 가젤이 몇 마리, 코끼리가 몇 마리인지를 세어보면은 코끼리가 많은 나라의 기업 문화는 대체로 관료주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생기가 있으려면은 가젤의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책을 썼을 때 우리나라에 한참 뭐 벤처가 많이 활성화되던 시대여서 그 사람이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닮아야 된다라고 인터뷰까지 심지어 했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와 지금 일본을 보면 좀 상황이 비슷한 게 코끼리하고 쥐들은 되게 많아요.
맞아.
자영업자들 되게 많고 쥐에 비유되는 자영업자들 되게 많고
유튜버도 많고
세계에서 제일 많잖아 인구당. 그리고 코끼리들.
맞아.
삼성 뭐 그치. SK 이런 대기업들도 많은데 가젤의 숫자가 너무 적으면은
그렇네. 딱 가젤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없어. 딱 이게 딱 떨어지가 않아.
그죠? 뭐 한 10년 전만 하면 뭐 쿠팡이라든지
그래.
뭐 당근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가젤이었는데 그 회사들도 이제 다 몸집이
커졌으니까. 그게 또 실리콘밸리 맨날 얘기하는데 이제 코끼리들이 왕창 생겼잖아. 뭐 구글, 페이스북, 애플 다 코끼리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사이에서도 생쥐들 항상 많았고 실리콘밸리에는. 근데 가젤이 그래도 계속 나오는 게 원동력이라는 생각도 드네. 뭐 요즘 뭐 AI 스타트업들이 다 요즘 대표적인 가젤들이거든. 우리가 아는 오픈AI 뭐 퍼펙트 같은 회사들도 있지만은 진짜 많거든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뭐 추론 모델 만드는 애들, 뭐 기업용 솔루션 만드는 애들 이런 기업들 보면은 야, 저기 진짜 투자하고 싶다. 아직 상장 안 했지만은 그런 데 많거든. 그런 가젤들이 많으니까 생태계가 계속 되고 그리고 그게 있는 것 같아. 가젤이 있어야지 코끼리도 뛰어. 아까 딱 대표적인 예. 그래서 챗GPT가 나왔어. 그리고 나서 구글이 뛰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제미나이가
나온 거거든요. 제미나이도
나오고.
나오면서 그 우여곡절이 많았거든. 처음에 뭐 구글 받아 나왔다가 뭐가 실패하고 이름 바꿔 같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코끼리를 우리 코끼리를 춤추게 만든다 그러잖아. 가젤이 코끼리를 춤추게 만든 것도 그 전체 생태계에는 엄청나게 건강하다고 생각해.
쇼츠각 나왔습니다. 가젤이 코끼리를 춤추게 만든다.
가젤이 춤추게 만든다. 네. 코끼리가 춤을 춰야 코끼리 주가가 올라요.
코끼리가 주가가 되면은 태국 황금 코끼리가 되나? 너무 갔나? 너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040.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 빨리 뛰는 코끼리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 엔비디아는.
그래서 그 리처드 캐츠는 어쨌든 그 비즈니스 생태계와 리더십 생태계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치가 이 가젤의 숫자가 몇 마리냐.
너무 좋다고. 너무 공감된다 그 얘기.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코끼리의 일부인 분들, 코끼리의 꼬리가 됐건 코끼리의 발이 됐건 코끼리의 코가 됐건 일부인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절망적으로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코끼리의 일부가 됐음에도 약간 인간성 있는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는 팁 같은 건 뭐가 있어요?
리더로서.
리더로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탑 리더 말고 뭐 CEO 분들이야 뭐 알아서 하실 거고 우리가 그분들 걱정할 건 아니고 이제 막 예를 들어서 한 35쯤 돼가지고 아래 이제 팀장들을 통솔해야 되는 아래 소를 네 마리 끌고 가야 되는 큰 소가 됐다. 근데 이제 사실은 내가 그 사이먼 스네 컨텐츠에서 얘기했지만 서른이라는 나이가 이 리더십을 하기에 좀 젊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맞아. 모르거든. 맞아. 내가 서른 살 때 생각해보면은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정도로 내가 사회적으로 완숙한 나이가 사실은 아닌데 갑자기 이제 주어진단 말이에요. 저 형 얘기대로 내가 앞에서 열심히 쫓아갔더니 저 다섯 마리 소 끌어.
끌고 오세요.
따라간 경험은 있는데 끌어본 경험은 없어.
맞아.
그래서 이를 끌려고 그러는데 이 끄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리더가 되고 인간성을 잃지 않는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형도 그 소떼 속에서 지내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해. 첫 번째는 어떻게든 내가 이분들의 성과평가를 챙겨줘야 돼. 기업이라는 곳은 결국은 성과평가로 돌아가는 곳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리더가 됐다는 거는 그게 세 명이라도 그 세 분의 어쨌거나 이 조직 내에서 평가는 내가 목소리가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분들이 일을 잘하고 잘 따라왔을 때 그만큼의 보상이 가게.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왜냐면 그 정도의 사이즈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 내가 승진시켜준다고 승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매니지할 때 가장 파워풀하다고 생각한 거는 그거였어. 그래도 네가 내 팀에 들어오면 내가 너 일 잘하면 내가 너 승진을 시켜줄게. 내가 제일 많이 힘쓴 게 그거였어. 이 사람이 어떻게 승진하? 그러면 내가 위에다가 셀링 계속하고 막 이 사람 성과 잘 포장하고 이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다 챙겨줘야 돼요. 챙겨줄 게 많단 말이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쨌거나 나도 소떼 속에 소지만은 이 사람이 보기에는 나는 그 앞에 소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 조직 전체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목표가 저산이라면은 저기 내 위에서가 저산으로 오래가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우리가 왜 저산으로 가야 되냐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저산으로 가야 돼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소가 돼야 돼. 그러려면 내가 역시 그만큼 뭐가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내 위에와도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뭐고 그래서 야 우리 소떼는 요거를 잘하면은 우리 더 앞서갈 수 있어.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 그 두 가지에 신경 써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은 최악의 리더라고 우리가 항상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온 거는 직원의 성과를
자기가
포장해서
내 것처럼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최악.
아래에서 쫙 준비한 거 가지고 딱 PT를 해 가지고 CEO한테 칭찬받으면은 Thank you, sir. I worked all night.
그러니까
이러는 사람이 이제
내 아이디어였다고 이제 최악이었어.
그런데 좋은 리더라는 건 일단은 아래 사람들의 평가를 올려주는 리더.
그렇죠.
아래 사람들이 회사 전체에서 평가 받는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위에서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걸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해주고. 근데 대체로 우리는 나도 어렸을 때 리더십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약간 리더십을 전문적으로 회사에서 교육받거나 이렇지 않은 사람들 대체로 밥 사면 리더다 뭐 약간 이런 그래서 우리 전에 그 컨텐츠 만들었잖아요. 부장님은 왜 회식을 좋아할까. 근데 그게 약간 내가 생각할 때는 부장님이 회식을 할 때 레도릭을 보면은 야 애들한테 밥 한번 사줄 때 됐어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잖아. 근데 그 레도릭 자체가 뭐냐면은 내가 리더십을 하는 거 자체가 애들 밥 먹여주고 술 먹여주는 거다라는 관념이 아직 우리 사회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되게 그게 힘들다. 왜냐면은 밥 먹자 그러면 밥 먹자 그런다고 싫어해. 퇴근해야지 무슨 고기를 먹으러 가. 그렇다고 또 회식 안 하면은 무슨 고기도 안 사줘. 라고 싫어해. 그러니까 이거는 뭘 해도 리더는, 그러니까 조직생활하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하나 느낀 거는 올라갈수록 외로워. 왜냐면은 올라갈수록 내 동년배가 없어. 나는 힘들어도 저기 조상모, 아,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막 야, 요즘 뭐 위에서 왜 이래? 맨날 바꾸고 막 전략을 맨날 바꾸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내 밑에 분들한테 못해.
그렇지.
나를 끌고 오는, 내가 끌고 가는 소들인데, 아, 야, 우리 회사 왜 이러냐? 이렇게 말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로운 거야. 그래서 왜 그 있잖아. 올라갈수록 점심 시간이 외로워. 같이 있다는 밑에 분들은 나랑 점심 먹기 싫어한단 말이야.
밑에 분들은 만나서 형을 까야 되거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미키 저 뭐 요즘 어, 아 저
또 그 또 그 밥그릇 또 막 이거 있잖아. 어.
또 수트 맞췄더라. 아 또 코모 갔다 왔더만. 그것도 이
수트 맞추면은 동기들끼리는 야 이거 어때? 이거 어. 새로 맞췄는데 예뻐? 밑에한테 그거 해봐. 완전 용은 아, 야, 수트 자랑하고 있어. 차라리 위에 사람한테 자랑할 수 있어. 오, 저 부장님 저 양복 예쁘죠? 역시 요즘 젊은 친구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외롭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사회생활하면서 올라갈수록 내가 떠안아야 될 짐이야.
그게 최악인 게 군대식 리더십 같아요.
그치.
군대식 리더십을 이제 가장 진짜 올드 군대식으로 실천한 사람은 러시아 대통령 푸틴 대통령이잖아요. 절대로 약한 모습 안 보이고.
그치.
그래서 그 되게 유명해진 짤 있잖아요. 어디 뭐 참전 군인들 묘에 조문을 갔나? 근데 이제 비가 내리는데 일부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보좌관한테 우산 치우라고.
자기 비 맞는 모습을.
네, 비 맞는 모습을 연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대통령 비를 맞으시면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 나는 설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그게 이제 또 러시아에서는 되게 회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식 리더십은 또 그런 게 그 제일 외로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치.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나폴레옹이라든지 그랜트 장군이라든지 리, 뭐 스톤월 잭슨 이런 유명한 그 장군들의 전기를 읽으면 감명을 받는 이유가 이분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약한 점이 있을 텐데 남한테 약한 모습이 포착되지 않는 어떤 초인간적인 의지력을 가진 사람들.
그게 아까 말한 그 군대식 리더십도 있지만은 그 카리스마 리더십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신비주의가 거기 들어간 것도 있거든. 신비주의를 통해서 더 우상화하려는 모습. 이거 잘못 쓰면은 위험하지 좀. 우리 예전 옛날 한국 재벌 총수들도 좀 그런 분들 좀 계셨거든. 신비주의적으로 가려는데 요즘 사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 특히 기업 리더들이 신비주의로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
그 예전에 신비주의로 가가지고 가장 성공적이었던 리더들은 대체로 뭔가 예술적인 일을 하는
그렇지.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샤넬을 이끌었던 칼 라거펠드도 제가 한번 봤어요. 파리에 생활할 때 파리 패션 위크인데 형 알다시피 프랑스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되게 조그만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롤스로이스 한 대가 그 류드센이라고 하는 좁은 그 상쥬르맹에 있는 길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 이 동네에 롤스로이스를 몰고 와? 했는데 이 틴팅도 안 하시더라고. 왜냐면 일부러 디스플레이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살아계셨을 때. 그래서 왼쪽에 이제 딱 그 캡 쓴 운전사가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앞자리에 앉아 계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디스플레이야.
아, 앞에 앉아 계셔? 네. 롤스로이스?
예. 네. 왜냐면 앞에 앉아 있어야 보이니까.
어...
지나가는 사람이. 근데 진짜 옆자리에 앉아 계셨거든. 운전사 옆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왜 모든 사진에 라거필드 보면 이러고 있잖아요. 진짜 이러고 계셨어. 바라보지. 이러고 딱 양옆을 보면서 롤스로이스 앞자리에서 길거리에서 나 쳐다보는 사람 없나.
야...
그래서 그 정도로 자기의 어떤 미스테리를 완벽하게 연출한 사람이 라거필드였던 것 같고 제가 아는 그 이제 아는 사람 직장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스타키텍트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스타아키텍트. 그러니까 연예인같이 유명한 어떤 건축가 분의 사무실에 취직을 했대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안 나타난대. 어떤 컨셉 페이퍼? 나는 이번 박물관의 컨셉 이거라고 생각한다 해가지고 한 반페이지 정도 주면은 이제 거기는 이제 직원이라고 안 그러고 대체로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데는.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하,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데. 갑자기 이제 그분이 사무실에 딱 나타났대요. 이제 다 긴장하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딱 보드래요.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걸. 그러더니 내가 생각했던 건 있지. 좀 더 하더니 주변을 둘러보더니 A4 종이 하나를 꾸기더래. 그래서 테이블에 딱 던져놓고는 이거야. 그리고 가셨대요.
아 이거 밑에 사람 제일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근데 그거. 어쨌든 전설적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이나 이런 예술가들은 일부러라도 약간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더 이상은 형 얘기대로 시대에 안 맞는다고 느끼는 게 아직 안 나왔지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가 나온대요.
아 그래.
근데 악마를 프라다를 입는다 1이 딱 그 아나 윈투어라고 하는 옛날에 그치. 그런 스타일의 그치. 보급 편집장.
그치.
미국 최고의 패션 리더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만든 건데.
카리스마 그냥 막 뿜뿜 나는 응. 분.
그 밑에 왜 에밀리라고 맨날 구박받던 직원 있잖아요. 그분이 주인공이래 투는. 근데 그분은 오히려 자기 세대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이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워풀한 패션 인플루언서를 거느린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은 이제 고전하고 있는 종이 잡지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노장으로 이렇게 라이벌 구도가 짜여져 있다고 살짝 떠도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보면 이제 패션에서도 칼다시안이 먹히는 시대지 아나 윈터가 먹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그치. 그 리더가 너무 신비주의하면서 이거 뭐 색깔을 좀 더 상쾌하게 바꾸고 어떨까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단 말이야. 빨강색으로 하세요라고 얘기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그 많은 소떼들이 아 대표님께서 상쾌하라 하는데 상쾌하게 무슨 뜻일까? 이쪽 소떼는 주황색이 상쾌합니다. 이쪽 소떼는 노란색이 상쾌합니다. 이쪽 소떼는 빨간색이 상쾌합니다.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 달 걸리거든. 이게 딱 코끼리를 만드는 방법이야. 가젤의 리더들은 같이 야 이 색깔 하자. 그리고 끝나잖아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애매하게 하면은 그게 힘든 거지. 그리고 그게 또 있는 것 같아. 선생님 예를 들으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조직 내에 있으면은 내 조직의 대장은 그 안에서는 연예인이야. 밖에서는 아무도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그 조직을 떠나면 그냥 동네 아저씨란 말이야. 아줌마거나. 근데 그 조직 안에 있을 때 대표님이나 뭐 그런 높은 사람들은 연예인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군대죠. 연대장님 그치. 얼굴도 보기 힘든데 우리 맨날 군대에서 투덜거릴 때 남자들 그러거든요. 야 밖에 나가면 그냥 동네 아저씨인데.
그치. 근데 또 그게 참 또 신기한 게 그렇게 했는데 그런 연예인 같은 대장이 나에게 한번 이렇게 손길을 내줬다? 그러면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참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진짜.
두 분의 인생에서 좀 기억나는 리더십들이 있으세요?
네. 아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리더는 아무래도 제가 구글 초기 기억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CEO였던 에릭 슈미츠 회장님 기억이 제일 많이 나요. 내가 에릭 회장님과의 잊지 못할 기억이 있어. 초기 때야, 초기. 구글이 작을 때인데 한국에서 높으신 분들이 오셨어. 이름 들으면 알 이제 회장님 오셨는데 이제 내가 그때 본사에서 이제 한국에서 파트너 왔으니까 내가 그 미팅에 들어갔다고. 그 내가 이렇게 앉아 있고 이쪽에 우리 당시 구글 CTO가 앉아 계셨어. 그리고 이제 요 앞에 이제 딱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거기는 딱 제일 가운데 회장님하고 그 주변으로 직구 이렇게 앉잖아.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그때 앉았는데 에릭 회장님이 늦게 오셨어. 그래서 딱 들어오셨다고 회의실로. 그리고 당연히 나는 에릭 회장님이 가운데 앉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어섰지. 내가 옆으로 비키려고 했더니 내가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날 딱 보더니 sit down. 앉으려고 너. 그래서 내가 가운데 앉고 내 양옆으로 당시 CEO와 CTO가 앉아가지고 미팅을 했다고. 그리고 그게 한국 기업에서는 이제 관료주의적인 모습을 본 게 높은 분들은 안에서 미팅을 하고 낮은 분들은 미팅은 못 들어오고 중간에 들어와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 그래서 그 인증 사진이 있어. 근데 그게 뭐라고. 나는 어쨌거나 그때 이제 막 구글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이제 그냥 중간 직급 직원이었는데 CEO가 나한테 sit-down이라고 했다는 거에 감동이 아직까지 있어. 아직까지 그게. 그러니까 참 조직이라는 게 신기해 그게. 근데 그거 보면은 에릭 회장님은 뭐 그게 뭐 별 뜻이 있었겠어 그냥. 아이 뭐 야 뭐 구차하게 그냥 너 안정이냐 뭐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라는 의미로 했겠지만은 그게 나한테는 엄청난 충성도를 줬다고 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리더십으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지.
나는 이제 아무래도 그 문화인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사교하는 자리에 많이 가는데 되게 이제 어떤 그 아시아계인데 미국 공영방송에서 앵커워먼을 되게 오래 하신 약간 그 뉴욕 아시아인 문화계 데모 같은 분이 계셨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분이 파티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되게 놀랐던 게 대체로 이제 이런 파티에 가면 여왕벌들이 있고 이제 그분은 여왕벌급이잖아요. 여왕벌들이 있고 여왕분들 근처에 그 파티에 자주 오는 사람들 쭉 둘러싸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소외된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킹하고 있고 뭐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무하고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비행기 하나가 떠다니는 것처럼 그냥 계속 룸에 글라이딩을 하고 가다가 어떤 누가 쭈뼛쭈뼛하면서 아무하고도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만 딱 말을 걸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하고 그 사람이랑 말 제일 잘 통할 것 같은 데다가 그 사람을 끼워주고 자기는 다시 이렇게 떠나서 저녁식 내내 그 파티에서 이걸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그 파티에서 제일 유명하고 와. 제일 돈 많은 사업가고 약간 내가 볼 때는 그게 아까 내가 말한 탈레랑 리더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있는 내 서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로 잘 같이 놀고 잘 같이 어울려야 자기도 더 위상이 올라간다는 거를 되게 잘 알고 계시는 분 같아서 굉장히 저는 사실 그렇게 우아한 모습을 진짜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야 엘레강스라는 게 저런 거구나. 정말 닮고 싶었던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모습을 그때 본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 이제 한국에 와서 동양 철학에 대해 좀 입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지난 세기에 펑이얼란이라는 학자가 쓴 중국 철학사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밌어서 한번 읽어봤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시아 철학이 가장 높게 발달했던 시기가 이제 춘추전국 시기잖아요. 우리가 흔히 제자백가 사상이라고 그러는 수많은 사상가들이
다 그때 나오신 분들이구나.
이제 그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이러던 시대잖아요. 근데 그때 나온 이제 아시아의 책들을 보면은 서양과 다르게 거의 대부분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다 그렇네. 군자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맞아, 맞아, 뭐 군자라는 그러네. 게 그때는 그냥 말 그대로 그치. 군주라는 뜻이었으니까. 그치, 그치. 그러니까 좋은 리더십의 문제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왜 그랬느냐를 보면 춘추전국 시대라는 건 아랫사람이 어느 군주를 섬길지 선택할 수가 있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맞네.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리더십 스킬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덕이라고 하는 거, 유교에서 덕이라고 하는 걸 다른 데서도 덕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유교에서는 우리가 도덕, 덕 그러면 어떤 특정한 걸 떠올리지만 원래 덕이라는 게 그 당시에 다른 철학들을 쭉 보면서 덕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그 군주 밑에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그 무엇을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유교는 예의가 있어야 그게 덕이다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철학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랑 되게 비슷한 단어. 왜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지, 왜 어떤 군주 밑에는 사람이 따르고 어떤 군주 밑에는 사람이 없는지에 대한 고찰을 적은 게 그 당시에 사상서의 대부분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형이 말한 대로 우리나라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절망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의 힘으로 역경을 헤쳐나가는 방식의 리더십으로 나라를 끌어왔는데 갑자기 선택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춘추전국시대에 중국 철학자가 했던 그런 연구 같은 그런 연구를 당분간 좀 우리가 안 하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원래 선택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 나를 자발적으로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게 여지가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뭉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리더십이고 그런 리더십은 정말 그 사이먼 시네이랑 얘기를 하면서 많은 공부와 그것보다 수양이 필요하구나. 왜냐면 아는 건 하나인데 그것도 할 수 있는 건 또 전혀 다른 문제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리더십이 좀 장황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결국 인간관계야. 리더십도 그냥 인간관계야. 인간 두 인간이든 1대 다건 1대 1이든 어떤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냐는 거잖아. 그래서 좋은 리더십이라는 거를 뭘까를 생각해보면 그냥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있고 싫어하는 모습이 있어. 예를 들어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도 좋아하고 막 내 감정을 주지 못하고 막 화내고 그런 거는 어느 상황에도 싫어하고.
이상 T의 발언이었습니다.
아, 여기에 전제는 사회생활에서
일할 때 일할 때 일할 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자기 한 말 바꾸고 남의 말 안 듣고 이런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도 싫어할 테고 내가 커뮤니케이션 깔끔하게 하고 내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도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리더들이 가끔씩은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서 내가 리더니까 내가 너보다 높으니까 로 이거를 정당화할 때도 있단 말이야. 이게 최악의 리더십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게 결국 좋은 리더가 되는 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후배가 선배한테 하는 행동과 선배가 후배한테 하는 행동이 원래 다르던
그치.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치.
조금 더 파편적이고 개인주의화된 사회에서 조직 안에 있는 일시적인 인간관계를 마치 옛날의 형동생 관계나 뭐 삼촌 조카 관계로 좀 착각을 할 수 있는 위험 소지가 항상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 근데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뭐 선배 관계면 또 그 선배가 보여줘야 될 존경받는 행동들을 하니까 그런 존경을 받는다는 게 그 전제잖아. 근데 그런 선배든 뭐 높은 사람이든 그 무슨 관계든 그런 행동을 안 하면서 너는 나를 존경해야 돼. 왜냐하면 나는 너의 모니까. 이거는 이 시대에서는 없어져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해. 네.
직장인 사이다 발언을 또 의도하시고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직장인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죠. 네, 조금 아, 오늘 제가 이제 굉장히 먼 나라에서 이제 아이비리그의 상아탑에서 리더십을 데이터로 공부하는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바로 내 옆에 직장생활 23년 한 베테랑이 있는데 이분도 분명히 그 25년 동안 직장생활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승진도 하고 좌절도 겪고 그러면서 할 말이 많겠다 싶어서 오늘은 미키님의 리더십 인사이트를 한번 담아봤고요. 미키피디아로 갈 만한 내용을 우리 채널로 훔쳐오느냐고 제가 설득을 좀 했습니다. 오늘은 MMM에서는 미키 김과 함께 내가 윗사람이 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더 좋은 리더십이란 건 뭘까라는 것을 지금까지 이제 우리 채널에서 아담 그랜트나 세트 고딘 그리고 사이먼 시넥 같은 이 외국의 작가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해 들었다면, 우리 같은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 익숙한 기업에서 일했던 분의 목소리를 들어본 시간을 가졌고요.
나 오늘 그분들이 이제 동급된 거야 이제?
그럼요. 예, 그럼요. 예.
탐구 생활을 이렇게 해서 동급인 거지.
예, 형은 그때 그 콜드플레이 60배라고 했던 분이니까. 예, 그렇게 가시죠. 그러네. 탐구 생활에서 인터뷰를 한 대상이니까.
예. 뭐 유발 하라리도 있고.
이민진 작가님도 있고.
오, 그렇네.
그럼요.
예. 다음은 오바마.
오바마도 요즘 이제 예, 무직이시기 때문에 예, 한번 나와주시지 않을까.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를 더 다양한 시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